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 사오보 씨의 치료를 위해 미국과 독일 의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사법국은 류 씨 가족의 요청과 의료 증가의 논의에 따라 해외 의료진을 초청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류 샤오보 씨는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류 씨는 민주화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최근 독일은 병치료를 위해 류 씨를 출국시켜달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류 씨의 병세가 위중해 여행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조너선 와치텔 대변인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니키 헤일리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치텔 대변인은 또 헤일리 대사가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 유엔 대사에게 이번 긴급 회의를 공개로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뻔뻔한 행위며 상황을 위험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 미국과 한국에는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 같은 내용의 북핵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별도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추가로 고조시키고 있다며 세계적 위협을 막기 위해선 세계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어제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영내 동맹국들과 공조해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 객실에 휴대용 컴퓨터 랩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가 해제됐다고 에미레이트 항공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지난 3월 중동 8개 나라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 객실에 랩톱 등 스마트폰보다 큰 전자기기를 갖고 탑승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적 항공사로 두바이에서 미국 내 12개 도시를 연결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측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새로운 안전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에는 카타르 아부다비와 미국을 운항하는 에티하드 항공에 적용했던 랩톱 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의 최대 후원자라고 영국 민간연구소가 주장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헨리 잭슨 연구소는 최근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몇몇 아랍 나라들이 지원하는 돈이 영국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는 사원이나 교육기관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수백만 달러를 들여 서구 무슬림 사회 등의 이슬람 순위파 원리주의 와하비즘을 전파해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사우디와의 마찰을 우려해 이 연구소의 보고서 공개 여부를 영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확인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오늘 오전 북한 지휘부에 대한 정밀 타격 과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의회는 대북 추가 경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엔을 통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ICBM 시험은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들 그리고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추가로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날 성명은 북한이 시험한 발사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세계적 위협을 막기 위해선 세계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혜택을 제공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어떤 나라도 위험한 정권을 지원하거나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오직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고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종식시키려고 할 뿐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의 재원과 성능 등을 정밀 분석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ICBM 발사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군 분석가들은 북한이 2단계 ICBM을 발사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1단계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을 쐈다는 게 미국의 초기 분석이었지만 추가 관측 결과 2단계 추진체가 점화돼 미사일이 30초 더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미사일이 일본 서쪽 해상에 떨어지기 전까지 550마일 넘게 비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도 북한이 최초로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복수의 미국 관리들의 관측을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ICBM으로 믿고 있다며 ICBM이 맞는다면 이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어제 시험한 발사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확인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영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공조 아래 상황을 주시하고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입증한다며 한국과 함께 정밀한 미사일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범위와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전 미군과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도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5일 오전 7시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현무2A를 동원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 과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한 군 당국이 북한 지휘부 타격 훈련을 하고 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저녁 9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연합 무력 시위를 제안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를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격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원천 봉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규탄 성명을 내는 수준에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최근 미한 정상회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는 물론 한미동맹의 그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뭐 미국과 양자 대화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이 워싱턴이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걸 서울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한테 그 한국을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을 통해 가지고 워싱턴에 도달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서울만이 유일하게 북한이 외부를 통해 가지고 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한국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도 대거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은 5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2C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사거리 300km의 슬램ER 공대지 미사일 발사 영상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의 출격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 등 3축 무기체계 발사 장면도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특히 평양의 노동당 청사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 창문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발사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전 상공의 F-15K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평양의 웬만한 핵심 시설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북핵 불용 의지를 북한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각의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너무 경도된 나머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 간의 어떤 협력 관계 구축에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혹은 양국 간에 이견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최우선 안보 사안이라는 것을 강력히 천명한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북한 보고는 오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보 정권 들어섰다고 너희 그냥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죠.
한편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5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전날 화성 14형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한다면 미한 동맹의 미사일 타격 훈련이 보여주듯이 군사적 자제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을 겨냥해 누구든지 이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시험한 발사체가 ICBM급이라고 평가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성공은 확인이 안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북한이 하루 전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분리 등을 고려시에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사거리 5,500km 이상, 상승 단계에서 최대 속도 음속 21배 이상으로 비행한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의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ICBM 발사를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한의 ICBM이 우주로 날아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부가 군사적 성능을 발휘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그것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하려면 최소한 7, 8절도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탄두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뭐 보여주든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ICBM 도발의 의도에 대해서는 자체 ICBM 개발 일정에 따른 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보와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과 미국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한 무력 시위 그리고 대화 국면에 대비한 주도권 확보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앞으로 ICBM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하여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ICBM 성공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및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는 상당한 소형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설을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국방부의 보고를 받는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방위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끝내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조너선 와치텔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니키 헤일리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치텔 대변인은 헤일리 대사가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 유엔 대사에게 이번 긴급 회의를 공개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통상 북한의 도발에 따른 긴급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극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실질적인 ICBM 능력을 과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상황이 크게 급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우주로켓 전문가인 존 셀링 박사는 미사일 시험 분석에 관해 자신의 소식통들, 러시아 국방부, 북한의 주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시험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seeing at least partial confirmation from other countries at this point. So
겉으로 봐서는 분명 ICBM 시험으로 보이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만 확인됐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아직 힘들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대륙간 탄도 로켓이 고도 2802km까지 올라 933km의 거리를 39분간 비행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다며 정상적인 각도로 쏘았다면 거의 7,000km를 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500km 이상을 비행하는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슬링 박사는 북한의 주장을 반영하면 미 알래스카주를 부분적으로 타격할 수 있지만 미 서부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But we have to be careful with that claim. Yes. So in the missile world, an ICBM is any missile that
태평양 사령부와 여러 소식통의 분석은 사거리 5,500km 이하인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직 하와이나 미 서부 타격 능력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로켓 비행과 핵탄두 탑재 능력은 또 다른 얘기라며 이번 시험이 판세를 바꿀 게임 체인저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 분명 ICBM 능력을 일부 과시했다며 하지만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시험도 필요하다며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ou know, it clearly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target the United States. Although it was the missile test was successful, it's not deployed.
하지만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번 시험이 분명 미사일 능력의 극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탐지하기 힘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위협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반면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 정권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ICBM으로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 could be. I think it is a game changer. If this missile actually did what it's reported that it did, in other words,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인 30만 명이 살고 있는 미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란 겁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이 이미 지난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해 ICBM 비행 능력을 보여줬다며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탐지가 힘든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고 미국도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가 전략적 게임 체인저는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의 대응 정도에 따라 정치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 strategic game changer, but it might be a political game changer. It depends on how the United States responds. And I hope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 타격 등 무력 대응을 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따라서 미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모든 관련국들과 조율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강화와 함께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하기보다는 전략무기들의 투입을 줄이면서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에 큰 관심을 보이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응 방안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ICBM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AP통신은 ICBM을 시험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북한은 잠재적 핵 재앙의 기폭장치로 여겨졌던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CBM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미국 알래스카를 공격할 수 있게 됐고 ICBM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어느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역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이 실제 미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참여과학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이 신문에 미사일이 578마일을 비행하는데 37분이 걸렸다면 이는 1700마일 이상의 고도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능은 하와이나 미국 48개 주에 도달하기엔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알래스카 전역에는 도달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신속하고 꾸준히 진전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긴 비행시간이 북한이 핵을 탑재할 정도로 복잡한 ICBM 기술을 갖춘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무기 전문가 조셉 댐프시 연구원의 발언을 토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댐프시 연구원은 이 방송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건 ICBM이건 상관없이 지금까지 시험한 것 중 가장 긴 시스템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진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시험 발사의 파장과 미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관적이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택지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진보의 애덤 마운트 선임 연구원은 정말 어려운 질문은 이번 사태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전쟁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낄지 여부라면서 미국의 어떤 전술이나 어떤 지렛대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더 이상의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렐 전 부국장은 군사 공격의 경우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변국들에게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 행동 또한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놓고 협상을 할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모렐 전 부국장은 밝혔습니다. AP통신도 미국과 한국의 공격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 인근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을 죽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그동안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딴 실험을 통해 ICBM 능력을 증대하면서 개발 속도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온라인 매체인 더 인터셉트가 입수해서 공개한 필리핀 정부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김정은이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1월 초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의 ICBM 개발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13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ICBM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국가를 보호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분명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I believe we can protect the nation, but as we look,
매티스 장관은 또 김정은 정권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고 군사적 방안 등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은 지난달 7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6개월 동안 탄도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이를 입증한 것이 큰 우려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incumbent upon us to assume that North Korea today can range the United States.
모든 준비는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가능할 것인지 내다보는 것에 더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아비 국방부 전략기획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지난해부터 전례 없이 잦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운데 많은 경우가 실패로 간주되지만 북한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not reached that capability yet.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리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밝혔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가고 있지만 아직 그런 역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에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left on its current trajectory, the regime will ultimately succeed in fielding.
실전 배치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북한 정권의 개발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 정권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설계의 문제로 시험 발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미국과 달리 시설 안전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완성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의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추가 경제 제재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북한과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기관이나 조력자들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극악무도한 북한 정권에 대해 완전한 경제 제재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준수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일부 인도주의 차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 정부와의 모든 금융과 교육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금융기관에 취한 조치를 지지했지만 이는 첫 번째 단계가 돼야 한다며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가드너 의원은 말뿐인 시간은 끝났다며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북한에 심각한 경제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가드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북한이 위험한 패턴을 지속하도록 두거나 잠재적인 핵전쟁을 막기 위해 나서는 것 사이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전격 제재를 조치하면서 지난 2005년에 방코 델타 아시아 사태가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중국 단둥은행에 취한 조치는 엄밀히 따지면 제재는 아닙니다. 재무부는 발표문을 통해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단둥은행에 대해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게 조치를 취한 주체도 달랐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맡았지만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는 재무부의 법 집행기관인 금융범죄단속국이 취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가 제재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 때와 같은 효과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둥은행에 대한 이번 조치가 BDA 때와 사실상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돈 세탁 등을 방조한 혐의로 미 재무부의 주의 대상이 됐던 BDA는 당시 이 조치 이후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 24개 다른 은행들이 일제히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북한의 반발은 물론 이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BDA 때와 마찬가지로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금융기관과 연계된 은행들은 단둥은행과 관련된 해외 계좌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둥은행은 이번 조치로 미국 달러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으며 미국은 이로써 해외은행을 통한 단둥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간접 접근도 차단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BDA 때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y're prohibited from dealing with the U.S.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is a very powerful message to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 다른 금융기관들에겐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매우 중대한 발전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달러화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은행 입장에선 쉽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precludes the bank from being able to access the US financial system and the vast majority of all international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005년 BDA 제재가 북한에 충격을 가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당시 북한 관리가 백악관 관리에게 당신들이 드디어 우리를 아프게 할 방법을 찾았다고 했던 발언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중국 고객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어떤 사업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조치가 중국 지도부를 겨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미 재무부에서 오랫동안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지능재단 연구원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막아야 하는 중국 지도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은행 관계자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차단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동시에 중국 지도부의 지시 없이도 북한과의 거래를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라고 루지에로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미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중국의 은행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taken action against European banks for money laundering for Iran, imposing $12 billion.
미국은 이란의 돈 세탁을 이유로 유럽의 은행들에 1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지금까지 중국 은행에는 어떤 벌금도 매기지 않았다고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는 미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미국법을 집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중국 은행과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 think these are secondary sanctions on any bank or business entity.
이번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을 겨냥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즉시 이번 실수를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로 인해 관련 사안에 대한 양자 협력 관계에 영향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inhumane behavior.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비인도적인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단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 극대화와 함께 북한의 외부 지원 세력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유엔 제재를 보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BDA식 제재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어느 정도 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여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기관을 통해 이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둥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더 이상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안이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겪으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을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과거 BDA 사건 때하고는 달리 그 회피 수단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위험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BDA와 같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도 않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부르는 통일 대합창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 콘서트홀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통일 대합창이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분단 국가의 현실을 알리고 통일 시대에 대비해 주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자치행정과 이정 씨입니다.
유교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주민 1,625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2,07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유교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1,625명이 함께 부르는 대합창으로 기획이 됐었는데요. 자치회관 노래교실, 또 전문합창단, 종교단체와 상인의 합창단, 또 주민 동아리 신청자 등이 몰리면서 콘서트홀을 꽉 채우는 규모인 2,07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그 덩치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놀이마당에서 주민 천여 명이 참여했던 통일 대합창 이후에 올해도 열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면서 이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좀 더 커졌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작년에는 우리 놀이마당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콘서트홀에서 콘서트홀의 그런 분위기하고 우리 합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좀 매치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지역에 사는 탈북자 300여 명을 대표하는 주민 7명이 합창단 맨 앞줄에 섰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고 신청자들은 한 달가량 연습했는데요. 지휘자가 연습 요청이 있는 곳마다 돌아다니며 합창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통일대합창 지휘를 맡은 서은석 씨입니다.
그 송파 주민들께서 이제 다 노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리합창단, 시니어 합창단 지금 엄청난 인원이 같이 했는데 근데 합창을 이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모이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많이 모여주셨고 또 호응도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또 기분 좋게 또 멋있게 이렇게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내 나라 내 결의 등 통일 관련한 노래 6곡을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참석자 모두가 합창하는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을 맨 처음과 피날레로 저희가 노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산, 홀로 아리랑, 비모, 그 다음에 내 나라 내 결의, 그리고 그리움 금강산 이렇게 아주 멋지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함께 부르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 또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 땅이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노래를 통해서 아마 느끼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합창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모여서 완성해낸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선물 같았던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하나 되는 평화로운 통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 이 노래를 들으니까 진짜 아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남과 북이 요즘 계속 안 좋잖아요. 대치 상태고 북한에서 막 도발하고 막 이런 느낌이 나니까 빨리 통일돼서 서로 이렇게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합창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지금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또 물론 분단의 아픔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남한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또 그분들의 덕이니까 오늘 참 의미 있는 합창 공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단 역사가 70년이 돼가지만 이산가족의 비극 또 통일 열망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이번 통일 대합창은 자치구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서로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표출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평화와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 염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염원이 표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한국은 날씨 상황이 큰 뉴스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역은 폭우에 시달렸고요.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폭염에 오존에 시달린 하루였습니다.
네.
찜통 같은 더위를 달래줄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도 맨 나중에 개장하는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종군 위안부 운영을 입증하는 한국인 위안부가 촬영된 흑백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변화무쌍한 한국의 여름 날씨가 지금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호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폭염에 오존까지 있다고요?
네.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부지역과 제주도에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물이 찬 이 호우 소식 의아할 그런 정도입니다. 하늘이 구멍난 듯이 물을 쏟아낸 남부지역에서는 서울 사람들 강한 햇살에 숨 막히고 어지럽다는 이야기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갔고요. 대구 인근에 있는 경북 경산은 35도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 대기 중에 오염물질 농도를 경고하고 있는 오존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네.
한국의 국민안전처 이런 날씨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오늘은 야외 활동 자제하고 물놀이 안전을 기하라는 재난 문자 메시지 발송했습니다.
왜 이런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장마전선 한쪽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오르내리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입니다.
예.
며칠간 그 비를 퍼부었던 강원도를 떠나서 오늘은 경남, 전남, 제주 지역으로 장마전선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비가 적당히 내리는 게 아니라 장대같이 쏟아내는 비에 곳곳에서 비 피해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기상청에서는 내일도 내륙 지역은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마 속의 폭염이기 때문에 습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오늘 한국 사람들의 이 느낌,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습도 지수 80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물론 이제 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름에 폭염 때문에 더울 때는 뭐 시원한 물, 시원한 곳을 찾게 되잖아요. 한국
네네.
강원도 지역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군요.
네. 장마전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햇살이 쏟아진 강원도 동해 지역 오늘 6곳의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시원한 바닷속에서 더위를 식힐 해수욕객들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강원도 해수욕장은 한국 전역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문을 여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예.
기온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속도가 늦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그러니까 한국 최북단에 있는 양양 고성 지역 해수욕장, 90여 개 강원 지역 해수욕장이 모두 바다 수영객을
그렇군요.
맞이하게 됩니다.
그 비치 파라솔이 빽빽하게 놓여있는 그런 한국 해수욕장 풍경이 그려지는군요.
네, 뭐 한국 해수욕장과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동남아 쪽 해수욕장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한국 해수욕장을 좀 상상해 보신다면
예.
백사장에 아주 색색의 대형 아주 큰 파라솔이 설치가 돼 있고요. 바다에는 역시 색색의 커다란 튜브에 몸을 실은 해수욕객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6월 초에 일부 백사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도 지난 1일을 기해서 1.4km에 이르는 이 백사장을 모두 열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의 휴양도시처럼 바나나 모양의 보트를 탄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제트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에 새롭게 등장한 풍경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해수욕장에서는 바다에서 이제 물놀이하는 것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이 있다고요?
네네. 여름 축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모래 백사장 위, 바다 위, 그리고 해수욕장 인근 지역이 모두 놀이터가 되는데요.
네.
오늘 개장한 강원도 지역 해수욕장만 해도 뭐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든지 비치 발리볼 대회, 배구 대회가 열리고
네.
청소년들이 또 모래사장 위에서 축구를 하는 대회, 뭐 이열치열의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하늘에는 또 공군 비행단이 에어쇼를 하면서 또 해수욕장을 객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요.
네.
밤이면 이곳에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을 보면서 또 영화를 즐기라고 바다 영화제를 준비한 것도 있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화제는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에 등장한 드론 인명 구조대인데요. 경찰 드론이 바다 위를 순찰하면서 이 해수욕객들의 위급 상황을 포착하면 곧바로 이 구명 투구를 부착한 구조용 드론이 띄워진답니다.
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위에서 안전한 튜브를 재빨리 떨어뜨려서 구조하는 방식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였던 한국 여성들을 담은 촬영 필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까?
네. 그 지금까지는 한국 여성들에 관련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고령이 된 피해자들의 증언, 문서, 그리고 흑백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인 위안부를 촬영한 영상은 두 편이 공개된 바가 있었지만 한국인 위안부 영상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영상이라고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촬영됐을 거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그 필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 영상 18초 길이의 흑백입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흑담 앞에 서 있는 7명의 여성 중 한 명이 군복을 입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성들은 땅을 향해서 힘없이 시선을 보내고 있거나 약간 겁을 먹은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영상이 있었던 곳은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고요.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이 이 위안부 자료 발굴을 위해서 수백 편의 필름을 일일이 확인해서 찾아낸 2년 만의 성과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영상 속의 여성들이 한국인이다, 이 한국인 위안부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미 공개된 바가 있는 한국인 위안부 여성의 사진 속에 있던 인물이 이 영상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그 연구팀들이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라고 확인한 그런 근거였습니다.
예.
그 한국인 위안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임신한 위안부 여성의 사진인데 그 2002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 준비 과정에서 만삭을 한 여성이 한번 밝혀졌었습니다.
예.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이 영상 속 인물과 연관돼 있다. 이게 입증되면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기록한 첫 영상이 된 겁니다.
예. 네, 18초 영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닙니다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영상이 어디에서 촬영됐고 또 이 군복을 입은 남자는 누군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1944년 8월입니다. 중국 윈남성 송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미중 연합군 사령부가 임시로 사용했던 민가 건물 앞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하고요.
예.
그 미국의 그 사진병이 촬영해서 소장한 것인데 그 중국인 중국 그 장교가 위안부 포로를 신문한 과정을 담은 거라고 합니다.
예.
여성들은 모두 맨발 차림이었고요. 이 중국군 장교로 추정되는 남성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일본군이 종군 위안부를 운영했음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타박타박 미국 여행 준비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인접해 있는 메릴랜드 주를 오늘은 가볼 텐데요. 구석구석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죠. 특히 미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애나폴리스나 또 항구도시 볼티모어, 대서양 바닷가에 있는 오션시티가 유명하고요. 또 메릴랜드의 특산물로는 블루크랩, 게가 유명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